찬송 부르신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산부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일 소그룹이 또 시작이 됩니다. 1시 30분 식사하신 다음에 이식당에 가시면 반가운 성도들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소그룹이 진행됩니다. 많이들 가셔서 큰 유익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만남 주일이에요. 그래서 병약하셔서 현장 예배 못 오시던 부모님들도 다음 주일은 한번 다 모시고 오시고,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동안 예배당에 잘 못 오던 주변에 계신 분들을 다 권면하셔서 다 같이 와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분들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그 식귀가 어느 시에 나오는지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떠오르는 식귀절이 있으신가요? 아마 갑자기 말씀드려서 그렇지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시는, 이 귀절은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유명한 시 중간에 나오는 귀절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시가 쓰여진 것은 해방되기 4년쯤 전 1941년 5월 31일인데 윤동주 시인은 해방을 보지 못하고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해방이 된 이후에 1948년에 이제 그분의 시들을 모아서 6호 시집을 편했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6호 시집에 바로 이 시도 실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절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조금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거기 매달려서 돌아가셨으니까 참 괴로우셨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표현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괴로우셨던 그분이 행복하다는 표현은 또 뭘까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마음에 가진 최고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고 보면, 십자가가 괴롭기는 했으나 십자가에 달려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것이 그분에게 행복이 되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께서는 예수님을 부러워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를 읽어내려가다 보면 나에게도 그 십자가가 허락되기만 한다면 기꺼이 피를 흘리겠다, 그런 내용을 그 시에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시의 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가을,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기꺼이 피를 흘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적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십자가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은,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필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를 잘 통과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표현한다면 십자가를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동안 보셨는데 제가 어떤 사람 같습니까? 굉장히 온순하고 또 진실하고 순둥이 같으세요? 아니면 아주 못된 싸움닭 같으세요? 이런 질문하면 뭐 답이 듣기 좋은 답을 많이 주실 텐데 왜 이런 거 여쭙느냐 하면은요,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평소에는 좋은 말 많이 합니다. 고 이중표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장이 죽어야 가정이 살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러면서 우리 고집, 우리의 욕망, 우리의 교만 다 죽여야 된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할 때는 착한 사람 같고 겸손한 사람 같고 순둥이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요, 현실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인데 어느 교회에 분교가 있어가지고 성도들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아주 심한 내홍을 겪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그 목사님께 목사님이 지세요, 목사님이 그냥 물러나세요, 목사님이 다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말해야 그게 맞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는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절대 지면 안 된다고, 비겁하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하세요. 주일날 설교하는 거랑 현실이랑 너무 달라요. 그러고 있던 차에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상급기관에서 목사 두 사람, 장로님 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수습 전권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전권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대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목사님, 장로님들이신데 가서 수차례 모여서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해결할 수 있나 이런데 결론이 뭐냐 하면은 너무 골이 깊어서 같이 예배드리기는 조금 불편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개척하는 마음으로 발전적인 분립을 해서 두 교회가 되게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가 하나 더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뭐 예배 처소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네 분이 합의한 건 뭐냐 하면은 3억 정도를 후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세상 물정 잘 모르지만은 아니 3억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당도 준비하고 그 여러 가지 예배 필요한 걸 준비하겠나, 그건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그래서 제가 많이 주장했어요, 액수를. 그런데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제 편이 한 명도 없고, 그러면 제가 싸움 딱 기질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분들하고요 제가 혼자서 2시간을 버텼어요. 말을 안 하면서 절대로 합의를 못 하겠다 그러면서 버티고 또 버텼어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다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데 저 혼자서 젊은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3배를 주기로 했거든요. 3배, 9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걸 보태가지고 그래도 예배당도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노회 안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 사람 저 지독하다고, 저 사람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긴 걸까요? 그렇게 주장해갖고 이겼나? 아이,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한동안 참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저 사람 독한 사람이야,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아, 그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제가 어떻게 양보를 한다던가 포기를 한다던가 져준다던가, 오늘 우리 표현대로 하면 십자가를 진다고 하거나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심성 가지고? 아마 그런 심성을 계속 가지면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누가 저한테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지라 그러면 날 뭘로 보고 이래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저 멀리 집어던지고 아마 그 사람을 때려눕힐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이 못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멀리 집어던지고 강요하는 사람을 물리친다고 해서 그게 이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이기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다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멀리 던져버리시고 그 로마 군병들을 다 때려눕히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들이 끌고 가면 끌려가시고 때리면 그냥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그냥 지시고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에 거기 십자가에 매달려서 결국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시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패배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 멀리 북쪽 빌립보 가이사라의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물어보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 기뻐하시고 이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셨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는 당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시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을 그동안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 비로소라는 것은 처음으로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짐작해 보세요. 당신이 죽으실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더군다나 여기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죽음이 무슨 뭐 편안한 그런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는 죽음이잖아요. 처참한 형틀에 매달려서 죽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죽음을 내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듣고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일어나서 벌떼같이 가로막으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말씀을 꺼내셨을 때 그래도 한 사람이 나섰어요. 다름 아닌 수제자라고 우리 생각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가로막는 얘기가 22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펄쩍 뛰면서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나선 거예요. 수제자다운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셨나? 야 그래도 네가 그렇게 나서주니까 고맙구나. 너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좀 위로가 된다 이러셨나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말이 끝난 다음에 그를 심하게 꾸지람하셨는데 심지어는 사탄이라고까지 부르시면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위로도 되지도 않았고 상황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베드로는 꾸지람만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선 첫째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예수님을 염려해서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다 자기들의 이기적 욕심 때문에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로 따라 나선 게 너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게 간단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 이미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고기나 잡고 세리 일이나 보는 것보다 저분의 능력을 봤으니 저분을 따라 나서는 게 우리가 앞으로 성공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저분이 뭔가 큰 일을 하시면 우린 한 자리씩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기적인 동기가 작용해서 예수님을 따른 건데 예수님이 점점 잘 되시고 인기를 얻고 그러셔야 되는데 아니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죽으시면 우리 뭐가 되는 거지? 아,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지. 그런 자기들 욕망이 그 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께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베드로의 말이 무의미하게 끝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건 이미 다 정해진 필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말을 그렇게 한다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뚜렷하게 뭐 느껴지진 않지만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데이라고 하는 동사가 거기 하나 쓰이고 있어요. 이 데이는 영어로 말하면 머스트라고 하는 조동사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돼야만 된다 그런 뜻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을 그 데이라는 동사를 염두에 두고 하면 예수님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죽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이 필연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부활도 필연인 거죠. 반드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서서 좀 막아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된 대로 우리 주님은 가시는 것이.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작정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도록 결정하신 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다름 아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 아픈 일을 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규절을 읽을 때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느냐 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 맡겨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딱 만드셨어요. 그 속에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형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면하게 하셨고 거기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그 많고 더러운 죄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용서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도록 하나님은 다 작정하셨고 그거를 구구절절히 구약성경에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이 많은 예언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십자가와 관련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분이 찔림, 그분의 상함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된 그대로 작정된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말이 그게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말을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승리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게 이 복음의 놀라운 역설이고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신음소리가 깊어질 때 그리고 그분의 온몸에 상처가 점점 늘어날 때 그리고 그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질 때 예수님은 패배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기시고 계신 중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고통에 얼그러진 일그는 밝은 미소와 같아요. 내가 지금 이기고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호흡이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승리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승리를 선언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그 구원의 계획이 이 십자가 여기서 내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 패배하고 실패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졌다. 가장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물리치는 게 그게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걸 지는 게 진정한 이기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이렇게 부딪히는데 어떤 때는 극복하는 게 있어요. 극복.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듯이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십자가는 지기가 어렵겠죠.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순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끌고 가면 끌려가고 예수님처럼 때리면 매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지기도 하고 순응하면서 물 흐르는 대로 저항하지 않고 나뭇잎이 떠내려가던 것처럼 나를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이 순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그게 패배의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24절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참 이런 말씀은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보고 복음서를 다시 쓰라고 그러면 요건 싹 뺄 텐데 내가 복음에는 요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랑 상관없다면 나를 따를 사람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뭐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왜냐하면 십자가 져야 되니까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십자가를 어떻게 질까? 이 주제를 마음에 깊이 부담으로 느끼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왕이면 억지로 지지 않고 주님,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허락된다면 기꺼이 내 목을 드리우고 피를 흘리겠다고 시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맡겨주신 십자가를 져야만 될 것입니다. 이 결연한 믿음의 의지를 예수님에게서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늘 그걸 마음에 잊으신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셨어요. 꼭 예루살렘에 가야지. 왜요? 거기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이미 정하여져 있었고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마는 참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중에 열심히 우리는 승리를 설교해 왔는데 우리들의 승리는 뭔가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승리, 십자가를 피하는 승리,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승리, 십자가와 무관한 승리, 주님의 뜻에 맡기는 승리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욕망에 따라서 하는 이기적 승리, 그런 거를 미화해서 성도의 승리인 것처럼 잘못 설교해왔고 우린 그런 값싼 승리에 대해서 너무 크게 아멘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뚜껑을 열어보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아, 교회 상징이 십자가고 여기도 십자가가 있고 심지어 여기도 걸고 다니고 하는데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만들었고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어요. 이거 정말 치명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눈물, 땀, 피를 흘리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던가요? 거기는 값싼 승리가 있는 곳에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건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표처럼 그 사랑이 어떤 십자가를 가능하게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 옆에 부모님을 두셨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머니들 대단히 위대하신 분들이죠. 제가 부산에 있다 왔기 때문에 그 자갈치 시장을 잘 알거든요. 거기 성도들 중에도 자갈치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뭐 점포라도 하나 가지고 건어물을 취급하는 분은 잘 사는 분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 뒷골목 자판에다가 거기서 이렇게 생선 몇 마리 놓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제 오늘 하루 한 게 아니라 그저 30대부터 시작해서 70이 될 때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남편 병고안 했습니다. 자식들 3남매 4남매를 그거 해가지고 키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배가 들어오면 생선을 받아가지고 뭐 칼치 몇 마리 뭐 이렇게 놓고 그건 통째로 다 팔아봤자 몇 분 안 돼요. 진짜 영세한 거죠. 근데 그거를 매일 해가지고 여기 그냥 그 생선 비린내가 다 패고 짜들짜들 그렇게 된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는 그 자판을 정리해가지고 맡기던지 싸가지고 집에까지 오는 분도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무슨 좋은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도 집에까지 들어오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버스 입구에 오면은 벌써 기사님이 문을 닫아버리는 수도 있고 막 타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올라오는 순간 온 버스 안에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거든요. 사람들도 다 이마살을 찌푸리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뭐라고 하든지 병든 남편, 우리 자식들 공부시키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지친 몸으로 그걸 붙들고 서요. 의자가 있는데 왜 안 앉을까요? 내가 앉으면 그 의자에 비린내가 이제 혹시 또 묻고 그럴까 봐. 그래서 혼자 서 있기 어려운 분들이 그거 끌어안고 붙들고 서서 가는 거예요. 몇 정거장을. 참 그게 얼마나 힘든 십자가입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눈물 그리면서 꼭두 새벽에 자식들을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바로 거기서 그 어머니의 십자가 거기서 그래도 자식들이 자라오르는 거예요. 많이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눈물과 그 헌신으로 제가 오늘 사랑꽃이라 하게 됐다고 하는 그 아들, 딸들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죠. 뭐 등골이 다 휘도록 자식을 위해서 뭐 공사판을 전전하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래서 다 키워서 내보내고 나면 늙은 막에 두 내외가 남는데 그래도 꼬부러진 몸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고, 그런 분들을 지켜보면 정말 눈물 나요. 쳐다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저들의 십자가가 한 가정을 살게 하고 그 자녀들을 미래로 나가도록 만드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독일의 광부가 되셔서 지하 그 탄광 속에서 고생하신 분들, 또 간호사가 되신 분들, 달러를 벌어서 보내고, 심지어는 월남전에 가서 생명을 던져서 생명값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그분들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가난하던 이 나라가 어떻게 경제 개발에 그 기초를 놓을 수 있었나.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큰 교회 다니니까 잘 모르지만은 저 벽촌에 가보세요.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새벽 4시면 나와서 예배당에 등불을 켜고, 그리고는 새벽종을 치면서 몇 사람이 오는지 아무도 안 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요 앞에 그 마루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로 쭉 이렇게 하고, 그 무릎이 닿아서 마루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패인 곳도 있고,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서 저는 한국교회가 지탱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의 십자가를 잊으면 안 돼요. 선교사님들, 여러분 선교지 가보셨잖아요. 거기 무슨 고대강실 좋은 집이 있고 의리의리하게 편안하게 삽니까? 거기서 30대 가가지고 70대에서 은퇴하면 여기 올 데가 없어요. 한국에 와봤자 그 내외간에 몸 하나 눕힐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 고국에 돌아와서 말년을 보내고 싶은데 올 곳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 그 나라에 얹혀가지고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누가 선교사 갑니까? 그래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겠다고 선교사로 자원하는 분들을 보면 그냥 평범하게 바라볼 수는 없어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런저런 상황에서 예수님 생각 안 하면 다 던져버렸을 그 십자가를 주님 생각하면서 지금 짊어지고 걸어가고 계신 분이 오늘 여기 3부 예배에도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못난 것 같고 왜 이렇게 십자가 져야 되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게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져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것은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죽어서 다시 사는 그런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 그러면서 따라오라 우리에게 오늘 초청하시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린 숙제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 나는 어떻게 이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우리도 다 십자가라고 하는 과목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먼저 십자가 지시고 거기 매달려 죽으심으로 위대한 승리를 얻으셔서 오늘 저희들이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저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저희도 지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